이사야 55장 9절로 우리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 계획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 지난 8절 말씀에서도 절반 정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과 피조물은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긍휼과 자비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조금 더 하나님 더 직설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9절 말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그 차이만큼이나 하나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그보다 이상의 그만큼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판단보다 분명히 높은 계획이라는 것을 확실히 단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시편 57편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성경은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주의 진리는 모두 하늘에 닿는 것이라 말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요. 삶의 계획과 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리와 약속 그리고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정말로 높고 나은 것이라고 인정한다면요. 그 진리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로서 분명히 작동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내가 알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 내 조건, 내 판단이 이리하여서 이제는 이 말씀의 원리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결과들로 도출되어진다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높이 여기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조금 더 확실히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10절은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여러분 우선 이 10절에 나온 이 비유의 내용 척박한 토지에 비와 눈이 내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땅이 이제 메마른 땅에서 비를 머금은 물을 머금은 이제 비옥한 땅이 되어지게 되면 그 땅은 열매를 내게 되어질 것이고 그 열매를 추수한 사람은 그 열매를 통하여 다시금 그 땅에 파종함으로 안정적인 양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쏟아져서 그것이 메마른 곳에서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득한 땅이 되어지면 분명히 열매를 맺어내게 될 것이고 그 열매 맺음으로 계속하여 믿음에 그러한 씨앗들을 심어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수꾼이 처음에 양식을 얻고 그것을 되파종하여서 열매를 얻는 그 과정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 가운데 비와 눈이 내려서 그 땅이 이제 비옥한 토지 개간이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축복들이 내려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분명한 열매를 맺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한 절 더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요. 비와 눈이 금세 땅 속으로 이제 스며들듯 하여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이 그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과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분명한 말씀의 성취들이 주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추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소유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심 거두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임하여지면 신뢰를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때를 너희가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1절 초반에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이러한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땅이 비옥하게 되어 말씀을 통하여 열매가 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신뢰한 자들이 추수하고 다시 되파종하여 안정적인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일어날 그 변화들에 대하여 12절 초반부터 하나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선 12절 초반에 말씀 보시면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12절 초반에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게 되어집니까? 기쁨으로 그 삶의 걸음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걱정, 고민이 되어지는 삶의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여 주시고 그곳을 걸어나게끔 하실 때도 있겠으나 매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은 여전히 척박하고 어렵고 평탄한 길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심령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공급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 우리가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내적인 충만과 변화들이 있는 것이지 매번 하나님께서 나는 그대로 있음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평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후반에 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그 믿음의 인생길이겠지만 우리가 평안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서는 늘 허덕이는 인생의 걸음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그 삶의 걸음을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의 인도함을 받고 기꺼이 걸어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중반부터 하나님 또한 이리 말씀하십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기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의 세계도 함께 반응하게 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창조의 세계도요 죄악된 인간 교만하고 물질적인 인간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요즘 들어 많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창조의 세계도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가능성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8편 8절 역시도 여호와 앞에서 금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우리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되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직접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세계도 온전히 주님이 창조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진 그 축복 가운데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을 하나님은 13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간 황폐를 상징하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요.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영화롭고 고귀하고 영적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 나게 되어질 것이고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리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제 네 가지의 그 식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의 식물들을 둘씩 짝지어 볼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 잣나무와 화석류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말인데 상록수라고 하여서 늘 푸른 이 소나무와 같은 그러한 나무들인데 여기 말하는 화석류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그 푸르른 나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찔레 그리고 잣나무와 이런 푸르른 화석류 이 둘씩 짝지었어요. 이 각각의 이 짝들은 하나님의 시대와 구별되어진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찔레는 그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잣나무와 화석류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특별히 이 두 식물을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식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식물의 각각의 식물이 자라나는 환경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가 주로 자라는 곳과 잣나무와 이 화석류가 자라나는 곳이 극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와 찔레는요,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자라나는 대표적인 식물이지만 잣나무와 이 화석류는요, 반드시 물이 많고 그 물이 또 고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배수가 잘 되는 온전하고 비옥한 땅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라 학자들은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식물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식물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땅의 상황들에 대하여서 나타내는 것에 더욱더 주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밖에 자라나지 않을 것 같은 황폐하고 그 메마른 그 땅들, 그 모든 것들의 상징되어지는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시대에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풍족함과 풍요로움의 상징,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잣나무와 화석류가 있는 그 비옥한 땅들, 그 땅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풍족함이라는 것은요,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영적인 축복들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들과 은혜와 축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극명하게 나뉘어져서 일어나게 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되어지리라. 하나님 그리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 있습니다. 13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3절 중반부터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러운 영화로운 변화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물론이고 그의 계획, 그의 뜻이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모두가 알 수 있는 징표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징표가 되어지는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나의 인생 가운데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기쁨과 평강함을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 비옥한 곳이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영한 그 징표가 되어지는 삶,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낼 수 있는 삶, 그러한 증거가 되는 인생,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의 삶 동안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이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바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의심치 않았을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고 계시오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예배자들과 교우들과 그 가정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채우시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리는 이 간구의 소리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꾸준히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 또한 치료가 필요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